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2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한나라당의 지름신이 강림했나 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두 가지 정책만 추려드리겠습니다. 평균 9만 원 선인 병사들의 월급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있죠.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남북권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뭐 물론 좋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죠. 문제는 돈입니다. 이 나라 국가는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벌이려면 어쩔 수 없이 증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형 버핏세 도입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죠. 자,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만 늘리는 일. 이를 두고도 퍼주기라는 비판이 성립될 법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퍼주기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원조는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자, 털기 전 뉴스로 시작합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최종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영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로움의 새와 나라의 순우리말로 나라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누리가 합쳐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의 의미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기득권을 누린 것도 모자라 새로 또 누리겠다고?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검찰이 또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서 김경협 민주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예비 경선 현장 CCTV 동영상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전개해왔지만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배포했다는 김 예비후보 주장에 수긍할 점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초대장을 돈봉투로 착각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검사님들, 안과 가서 눈검사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이상득 의원이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 원이 모두 자신의 돈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득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의원실 직원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 계좌를 보유한 셈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7억 원이 어디서 난 건지, 그리고 왜 차명으로 숨겼는지, 이 점 탈탈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정치 경력 및 학력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을 불러일으킨 진영아 한나라당 공직 후보자 추천심사위원이 선임된 지 하루 만인 어제 결국 낙마를 했는데요. 진 위원에 이어서 홍사종, 서병문 두 위원도 과거 정치활동 경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홍사종 위원은 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이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병문 위원은 2004년 총선 당시에 열린우리당 입당 및 비례대표 공천 신청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자, 한나라당 이 공직 후보자 심사하기 전에 이 공직 후보자 심사위원들을 심사할 사람부터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털기 전 뉴스였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열불이 터집니다. 싸워서 돌파해 갑시다.
각오해야 할 겁니다. 처절하게 응징하겠습니다. 그 처절하게 응징하는 투쟁에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 MBC 사원들이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KBS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기자와 PD들로 구성된 KBS 새 노조가 얼마 전에 단행된 무더기 징계에 반발을 하면서 공정방송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김인규 사장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2010년 7월이었는데요. 이때 파업이 전개가 됐었는데 이 파업을 이유로 이제 와서 이 새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13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한 반발입니다. KBS에는 뇌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고대영 보도본부장이 노조의 불신임 의결에 따라서 3일 전에 사퇴를 했는데요. 김인규 사장이 그 후임으로 이화섭 부산방송 총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화섭 신임 본부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정권 비판 기사를 누락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노조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전운이 감돌고 있는 KBS의 실상을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KBS의 최경영 기자가 나와 계시는데요. 이 최 기자는 KBS 탐사 보도팀에서 주로 취재를 하다가 정현주 전 사장을 불법 해임한 후에 들어선 이병순 사장에 의해서 2008년 8월이었습니다. 이 스포츠 중계팀으로 보복 인사를 당한 그런 기자입니다. 뭐 현재는 새 노조의 공정방송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자신의 트위터에 수구 조폭 언론 퇴마사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런 기자이기도 합니다. 자, 최경현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 노조가 파업을 한 데 대해서 지금 내려진 그 징계부터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노조가 파업을 한 게 2010년 7월 아니었습니까? 근데 1년 반 뒤에 아주 뒤늦게 지금 징계를 때린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정치적인 꼼수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예. 고대영 보도본부장이 불신임을 당했고 그게 예. 압도적인 84%가 넘는 조합원에 의해서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고 KBS의 기존에 있었던 구노조라고 불리는 그 조합원들도 함께 예. 투표를 했는데 그게 84%의 압도적인 불신임을 받았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대영 본부장을 사임을 시켜야 되겠는데. 예. 근데 너무나 이제 우리가 미웠던 거죠. 새노조가. 어허. 이 모든 배후에 있는 새노조가 예. 미워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따끔하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꼼수를 생각해낸 게 해임이나 파면을 시키면 굉장히 불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정직 6개월 정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이하를 정직을 하자. 그래서 한 13명을 집행부를 전임 집행부를 징계를 하자. 네. 그리고 나면 아마 이 노조가 재심사를 청구할 것이다. 재심사를 청구하면 정직 한 1개월 정도로 달래주면서 네. 그러면서 힘을 아예 빼고 그러면서 기자들의 분노랄지 PD들의 분노를 또 이렇게 달래가면서 바터를 하려고 아마 정직 6개월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꼼수를 눈치채고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바로 소송으로 간다. 예. 왜냐? 소송 가면 이기니까. 정직 6개월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왜 말이 안 되냐면 우리가 했던 건 합법 파업이고
그렇죠.
절대 불법 파업이 아니었고
예.
그리고 정직 6개월이라는 게 저희들 이사회를 난입한 적도 없고 주조에 들어간 적도 없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거를 다 지키면서 합법 파업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부당 징계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소송을 추진을 하니까 지금 사측에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지금 고대영 그 보도본부장 그 불신임하고 상당히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고대영 그 보도본부장을 불신임한 이유는 뭡니까?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지금까지 보도국장 이병순 시대 때는 보도국장이었죠.
예.
보도국장에서 보도본부장에 이르기까지 KBS의 보도를 파탄낸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탐사보도팀을 앞장서서 해체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기자들을 보복 인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그 편파보도 그리고 정권 홍보방송으로 KBS를 전락시켰던
예.
그 장본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저희들의 그 신임 투표의 목적이었죠.
그래요. 사실은 이제 KBS의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이제 불공정 논란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다 일일이 열거할 정도,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참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애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 사례만 꼽는다면 아주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도에 관련해서는 보도가 이제 두 가지죠. 보도를 괜찮은 보도, 특정 보도를 정권에 불리하다고 해서 못 나가게 한다든가
어허.
지연시킨다든가 예. 이런 보도가 이런 사례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정권에 유리한 보도 또는 야당에 불리한 보도를 확대 재생산시킨다든가
네.
아니면 정권의 홍보성 보도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게 있겠죠.
예.
네, 이거는 뭐 추정 60분 사례인데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원래 방송이 예정이 됐었는데 2주 연속 불방시키고 김을 빼고 그 내용을 축소시키고.
제작까지 다 끝낸 상태였는데.
그렇죠. 2주 연속 계속 불방시키고.
예.
그래서 제작진이 불방시킨 관련자를 문책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가 감사실에서 소환까지 당하고.
어허.
그런 그 일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그리고 그 이 추정 60분의 4대강 사업 방송을 불방시킨 책임자가 이번에 새로 보도본부장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화섭 본부장이요.
예, 이분이 이화섭 본부장인데요.
예.
이분이 2010년 5월에 박재환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논문 이중 게재 보도 의혹을 파헤치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뉴스타파에 있는 박중석 기자가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이걸 9시 뉴스 리포트를 억지로 막았던 사람입니다.
어허.
나중에 밝혀졌지만 당시에 박정환 수석, 지금은 장관이죠.
예.
기재부 장관은 이화섭 씨의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KBS의 콘텐츠 본부장이 고대 신방과. 그리고 보도본부장 이화섭이 고대 신방과.
어허.
부사장이 고대 신방과.
다 고려대 라인이네요.
예.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화섭 신임 보도본부장 임명에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화섭 본부장은 고대영 본부장에 못지않은 사람이다.
고대영 본부장이나 이화섭 본부장이나.
같다.
도찐개 진입니까?
그렇죠. 시사제작국장을 하면서
예.
가장 그 악랄하게 그 방송을 저지하려고 했고 말도 안 되는 각종 주장을 하면서 제작진의 자율성을 침해했던
네.
그런 분이죠.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정권에 불리한 방송 보도를 누락시킨 케이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권을 찬양하거나 이러면서 키웠던 보도 사례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KBS가 국영방송 또는 MB방송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례들이
예.
굉장히 많은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이승만 특집,
백선엽 특집도
예,
있었고,
백선엽 특집 이런 게 있었는데
예.
MB 주례 연설을 또 라디오에서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B가 이명박 씨가 나와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뭐 7천만 원 이상의 고액을 받고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국가 전체 산업이 뭐 위태하고
네.
이 7천만 원 이상의 고액을 받고 이런 것들은 다 허위 사실이거든요.
예.
정부의 또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어떤 정파적인 의견을
예.
그대로 방송을 해버린 거죠.
음흠.
저희가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
그걸 방송을 하고 그거를 그 반박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계속 막은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같은 시간이라도 최소한 줘야 되는데
예.
거기 팩트가 틀렸으면 팩트를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 일방적인 방송을 했던 게 많고요.
예.
천안함 관련해서도 이것 빼라 저것 빼라 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정 60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관제특집이 KBS 같은 경우는 참 많았습니다. 정부 홍보 캠페인 같은 거.
음흠.
라디오에서도 지금 가끔 최근까지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네.
4대강 홍보 캠페인이랄지
뭐
이런 G20 캠페인이랄지 그러니까 대대적인 국가 행사를 사실상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공영방송사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과 정권의 국가적 이익과 정권의 이익을 동일시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제작진을 정부 홍보 맨들로 몰아붙였죠.
네. 그래요. 그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전두환 시절에 KBS를 두고 땡전 뉴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청률 납부 거부운동도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예.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KBS가 보였던 어떤 보도 방송 내용이 땡전 뉴스하고 비교할 만큼 많이 후퇴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때는 20년, 30년 전이고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저 보도국에서랄지 시사 제작국에서랄지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뉴스룸에서 그 절차적 민주주의,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확립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 뉴스룸 안에서는 문화로는 정착이 안 됐더라는 것이죠.
사내 민주화라는 게 뭐 거의 뭐
그렇죠.
구현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데스크나 부장, 국장의 일방적인 정파적인 생각들이 예. 그대로 투영이 되고 이게 예. 제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예. 기자들이 한 번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취재가 진행이 되고 나서 특히 이제 기획 보도 같은 경우에 자기가 방송 시간을 메꿔줘야 되는데 네. 그 보도가 나가지 않으면 방송 시간이 탈이 납니다.
다른 걸로 메워야죠.
다른 걸로 메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동료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죠.
자신의 인사에도 사실 굉장히 불리한 측면도 있고 네. 자신이 무능력자로 또 낙인 찍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한 번 한 취재는 네. 쉽게 발을 빼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취재를 해오면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주, 3주 동안 불방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럼 그 동료가 메꿔줘야 되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런 아이템을 정부의 비판적인 아이템을 내놓다가도 점점 그런 아이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자기 검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시스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간부이고 그 꼭지점에는 사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인규 사장은 따로 빼서 집중 점검을 해야 되니까 논외로 하고 예. 좀 이따 따로 짓고,
예.
자 보도국이라니까 이 보도 제작 파트에 있는 간부들. 그래 어떤 마인드가 어떤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좀 차례로 찾아보니까 아까 이제 4대강 보도가 누락된 케이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때 누락을 시키면서 뭐 국민 80%가 동의하는 사안만 보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국민 아 그렇게 지시를 내리지는 않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정방송추진위원회에 가서 왜 이런 보도가 누락이 되고 자꾸 예. 지연이 되고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국민들이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지 마라. 갈등 부추기는 보도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하는 보도. 왜냐? KBS는 화합하는 방송을 해야지 갈등하고 논쟁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분들의 마인드입니다.
뭐 KBS 뉴스가 무슨 대한 뉴스입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갈등이 엄연히 현실에 존재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보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왜곡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런 예. 마인드가 예능까지 그 뻗쳐져 있으니까.
예능까지요?
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희가 2009년, 2011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보신각 종소리 있죠.
네.
보신각 종소리를 타종을 할 때 거기에서 간간이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KBS에서 12월 31일 날 12시 자정에 그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의 목소리 또는 그런 모습이 방송이 된 적이 없어요.
네.
생방송이라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중계를 하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인데
네.
왜 이거는 방송을 안 해야 하느냐.
참 이거 그때 문제가 됐었나요?
예,
기억을 예. 더듬어 보니까. 예, 맞아요.
왜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리지 않느냐. 이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공정방송 추진위에 있는 간부가
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 모든 기획 의도에 맞지 않는 모든 소리는 소음이다.
아니 그럼 그때 시위한 사람들은 다 이 그 소음만 뿜어내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 국민도 아닙니까?
그냥 기획 의도가 자기들은 있다는 거죠.
네.
기획 의도는 국민의 화합이 있어요.
네.
국민의 화합. 그러니까 이게 허위 의식인 거죠. 어?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인데 이 국민 화합, 국민 화합만 외치다 보니까 갈등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 갈등의 양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소통을 스스로 차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 전형적으로 공화당 민정당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론 경력 20년, 30년 된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그 기자 일하고 이러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그 사람의 신념이고 확신일까? 아니면 자기도 자리 보전해야 되고 그냥 또 알아서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신념과는 무관하게 그냥 그렇게 찍어 누르는 걸까? 어떻게 그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케이스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네.
첫 번째 자기 보신과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악한 인간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어떤 마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허위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거의 자기 신념화 돼버렸다.
예.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6시면은 멈춰가지고 국회에 대한 격려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9시 뉴스가 끝나면은 이 캠페인성 그 로고가 나가면서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맞아요. 기억나요?
이런 게 기억나시죠?
예.
예. 이게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언론 효과거든요. 그게 언론사 간부들, 그걸 예.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어.
그런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지금도 남아있나요?
그렇죠. 그런 보도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보도를 했던 사람들, 그런 방송을 했던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정부에게 질문 잘하는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날카롭게 비판하는 보도를, 그 보도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받아쓰기 보도 교육.
그렇죠.
그리고 정부의 말은 무조건 맞다라는
예.
어떤 그런 말은 하지는 않죠. 근데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 문화가. 정부의 말, 특히 청와대의 말에 관해서는 토시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검열이
예.
머릿속에 뇌세포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갑자기 북한 방송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KBS는 공영방송이죠. 국영방송은 아니죠. 분명히.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저는 그 비슷하다고 봅니다. 독재주의와 전체주의를 거친 분들의
네.
슬프지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기자의 뺨을 때린 간부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 간부가 있었죠.
이건 어떻게 된 스토리입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후배 기자의 뺨을 때립니까?
그것도 이제 폭력적인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그 기자가 노조를 새노조를 대신해서
네.
이 골프 업체가 대리점을 열었어요. 그 대리점을 여는 게 9시 스포츠 뉴스에 나갑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골프용품 대리점 기사가 왜 뉴스에 나갑니까?
그러니까 사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골프용품 업체가 가장 큰 대리점을 연 것은 뉴스다.
그거 홍보 아닙니까? 홍보?
사실상 홍보죠.
예.
홍보인데
예.
뉴스와 홍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프로페셔널리즘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홍보와 기업 홍보를 꾸준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이건 방송 심의사항일 것 같은데 그럼 홍보성 기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가냐고.
예.
그런데요.
근데 그 톤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 질문의 톤에?
예.
예.
나가요? 라는 그 톤이.
예.
뭐, 까나 다로 끝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반항한다고 느꼈나 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뺨을 때린 겁니까?
예. 그렇죠.
아니, 아무리 예를 들어서 설령 그런 톤이었다고 치더라도 지금이 무슨 뭐 봉건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후배 기자의 뺨을 때립니까?
납득할 수가 없죠.
술자리도 아니었고
예.
술자리에서 때리는 것도 말도 예. 안 되는 거지만
예.
엄연히 사무실에서
그렇죠.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뺨을 때렸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간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징계 받았습니까?
예, 징계는 받았습니다.
아, 징계는
예, 보직 해임되고
예.
예, 지금은 먼 곳에 가 계십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그렇게 벌어졌네요. 보면은. 자, 지금 그 이 보도국 간부들, 뭐 특히 제작 일선에 있는 간부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그 간부들에게 임명장을 준 사람은 바로 김인규 사장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김인규 사장이 자기의 코드, 자기 코드와 맞는 사람들을 앉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문제의 본질은 김인규 사장에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네.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인규 사장은 구시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구시대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구시대라고 하면 권위주의,
네.
더 나아가서는 전체주의.
예.
그리고 반민주주의.
으흠.
그리고 잘못된 기자정신.
예.
잘못된 프로페셔널리즘에 빠져있는 분입니다.
좀 더 풀어주시죠.
기자들의 문화가 출입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문화가 아주 그 잘못된 현상인데요.
우리 언론의 고질병이죠.
예,
사실.
고질병이죠. 그런데 예. 모든 언론사가 이건 마찬가지인데 모든 기자가 당신은 어느 부서를 가고 싶소라고 하면 다 정치부 또는 경제부입니다.
네.
KBS 같은 경우는 아마 80, 90%가 정치부를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정치부 중에서도 야당보다는 여당. 그리고 정치부 중에서 가장 꽃인 청와대 출입을 하는 것이
네.
기자의 꽃이고
네.
그리고 청와대 출입을 하고 나서 워싱턴 특파원이나 뉴욕 특파원을 하고
네.
그리고 보도국장을 되는 게 일종의 로얄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김인규 사장은 이 모든 것을 다 거치신 분이죠.
어허.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이분이 73년도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해서요.
예.
KBS에 공채 1기로 입사하셨는데 네. 84년도에 정치부 차장하셨고 90년대 정치부장하셨고 뉴욕 지국장하셨고 워싱턴 특파원하셨고
네.
보도국장하셨습니다.
네.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로 발탁됐다가
그랬죠.
2009년도에 KBS 사장으로 임명돼서 임기가 올해까지죠.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화려한 경력을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 화려한 경력의 이면에는 출입처 기자들 그리고 직계 라인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술 사주고
네.
큰 기자처럼
으흠.
큰 사람처럼
으흠.
아주 배포가 좋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마치 조폭처럼 예? 형님과 아우 내가 키워줄게. 나를 따라라. 내가 잘 나간다. 너희도 잘 나갈 수 있다.
이른바 보스 기질 비슷한 게 있다는
예,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기자 정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자 정신은 자유로운 독립 정신입니다.
그렇죠.
자유로운 독립 정신이 있는 사람은 조직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서 그 조직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도 자기가 팩트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보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네.
자기의 편견마저도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기자입니다.
네.
이분들은 구시대적 정신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후배 기자들한테도 계속 교육시켜주고 있고
네.
그게 한국 언론의 사실은 가장 큰 병폐고 문제고 학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형식 논리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예.
김인규 사장이 기자 시절에, 그 다음에 차장 시절에, 뭐, 이래서 그 여당을 출입했고 청와대를 출입했다라는 것은 그때 김인규 사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회사에서 발령났으니까 난 가수뿐이다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력을 갖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이 여기서 출입하면서 무슨 기사를 생산했고 어떤 보도를 했느냐가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그러니까 김인규 사장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예.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 자료가 있는데요.
네.
세노조 전에 네. 사원행동에서 행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인규 사장은 웬일인지 자신이 사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부터는 이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오기만 하면 누가 올렸나 그리고 누가 나의 보도를 빼갔나
네.
이런 거를 추적을 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자료입니까?
그렇죠.
어허.
그럼 본인이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국민들한테 리포트한 거면
네.
본인이 공정하게 보도를 했다면 굉장히 이게 떳떳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본인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숨기려고 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어렵게 막 그 옛날 자료도 뒤져보고 그 인터넷도 찾아보고
네.
수소문도 해보고 그래서 몇 가지를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까? 김인규 사장은.
87년 1월 15일이면
그러면 그때 박종철 열사
그렇죠.
예, 고문치사 사건이 있을 때쯤이네.
예, 그 즈음이고.
예.
우리나라 어선 동진호가 북한한테 납치됐을 때입니다.
아하. 예, 예, 예.
그 날입니다. 그 날이 공교롭게도 민주정의당, 민정당의 창당 기념일이었습니다.
아.
여섯 번째 창당 기념일.
예.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창당 기념일에.
예.
당시 KBS 9시 뉴스는 20여 분 넘게 창당 기념 리포트를 계속 합니다.
동진호가 납북이 됐는데도?
동진호가 납북이 됐는데도.
그건 뒤로 밀어버리고.
30분 이후에 나와요. 리포트 하나.
아니, 그건
연례. 간신 같은.
창당 기념일은 연례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뉴스 가치는 누가 보더라도 동진호 납북 사건이 큰 거죠.
자국의 국민이.
그럼요.
그것도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예.
지금도 적대시하고 있는 북한에게 납치됐다고 하는데.
예. 그건 속보를 내보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김인규 사장이 그때 어떤 식으로 리포트를 했습니까?
김인규 사장이 자신의 얼굴을 내걸고. 예. 이때는 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예 그 기자가 나와서 리포트를 하는데 본인의 얼굴이 그냥 먼저 나와요.
보통 기자 얼굴은 맨 말미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현장에서 나오거나 뭐 이런.
그렇죠, 건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현장 리포트가 좀 그때 부족해서 이런 관습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리포트를 합니다. 민정당 창당 기념일의 어떤 평가에 관해서.
예.
지난 6년 전 극심한 사회 혼란과 정치적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출범한 민주정의당은 무엇보다 구 정치 질서의 청산과 개혁을 위해 새 정치 새 시대의 기치를 내걸고 새 역사 창조에 나섰습니다.
예.
민정당은 창당 때부터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 당을 운영해 나가는 자립 정당상을 우리나라 정당 사상 처음으로 확립하고 구 시대적 정치 병폐의 재현을 막기 위한 청렴 정치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그게 리포트 내용입니까?
예, 이게 리포트 내용.
무슨 당 대변인 잡법성 논평 같은데 지금 보면은. 아니, 그 진짜로 거기 리포트 내용 그대로입니까?
이게 아니면 제가 명예훼손 나가죠.
그게 KBS 뉴스에 그대로 나갔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김인규 사장의 얼굴까지.
이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어떤
아까
건데요?
그 당시가 맞습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예.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었을 때입니다. 예. 당시 그래서 야당이 장외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정당 출입 기자였던 김인규 씨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보도를 하냐면 야당인 신민당이
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이 이제 박종철
그렇죠.
고문치사 사건 말하는
이게
거죠?
이게 1월 15일 이후에 한 2주 정도 후에 예. 한 보도입니다. 2월 달 정도에 한 보도인데 2월에 한 보도인데요.
예.
직접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신민당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자제하지 않고 무책임한 장외 집회를 강행해서 좌경 용공 세력에게 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경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민정당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을 하시고
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정부 여당의 성의 있고 신속한 사후 조처와
네.
인권 신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
신민당 측이 이번 사건을 민중 봉기의 기회로 착각해 제야 집단과 함께 장외 집회를 핵책하고 있는 저희를
네.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혼란과 파국을 막는 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착각 핵책이라는 단어가 저는 스테이트 기사에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 동원되는 경우는 참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경우인 것 같은데요. 아주 그런 어떤 주관적인 단어까지도 그대로 들어가서 결국은 지금 야당을 한쪽으로 좀 몰아가고 당시 국민정서는 정반대 리포트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나고 2월 7일, 3월 3일에 정말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었는데 6월 항쟁 전이죠. 그것이 결국은 6월 항쟁으로 귀결이 됐던 거였는데 국민들의 정서와는 정반대 리포트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 전두환 정권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기자 김인규는 그러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이 참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신속한 사후 조처와 인권 신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이 인권 신장 노력을 무리하게 했죠. 이분에 따르면.
김인규 예. 기자에 따르면.
예.
그랬던 분이 지금 KBS 사장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뭐 4대강 보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보도 이제 누락 사건이 있었던 거고
예.
정권 홍보성 기사가 이제 계속 나왔던 거고 예. 결국은 그렇게 하면 맥락은 일관되네요. 김인규 사장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예.
그러니까 80년대 보도나 지금의 김인규 사장이 주도하는 KBS의 보도의 맥락은 거의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결국은. 예. 자, 그러면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공장방송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파업까지 불사한다라고 새 노조가 밝혔습니다.
예.
파업까지 갈 진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인가요?
예, 천막농성에 들어갔고요.
예.
어제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사측에서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예.
스스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사측에서 철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강제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 만약에 강제 철거하면 6층 사장실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할 것이고
네.
그때도 철거를 하면 김윤규 사장 자택으로 가서 농성을 하겠다.
어.
철거하실 테면 철거하셔라.
예.
예, 그리고 2월 말쯤 또는 언제가 빠르면
예.
2월 중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파업 투표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아, 2월 중순쯤에?
예, 예 2월 예. 중순쯤에 파업 투표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기자들, PD협회, 라디오 본부 모두 제작 거부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 중에 그 결말이 다 납니다. 이미 투표를 다음 주 중에 다 하기로 했고
네.
예, 거기에 관해서 결론이 나면 저희 노조에서도 당연히 그 뜻을 받아서 파업 찬반 투표를 할 것이고
네.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하자라는 결의가 나오면 당연히 파업을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엊그저께 MBC 노조 지금 파업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MBC 노조 이용마 홍보국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용마 홍보국장은 이번 파업에 대해서 종결 파업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네.
끝장을 보겠다.
네.
김재철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파업은 안 접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KBS 새 노조 입장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사실 파업보다는
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혁신시키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작업이 안 되니까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갈 것이냐.
으흠.
정권의 말기로 치닫고 있고 특히 총선과 대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정보도를 못할 바에야 그럴 바에야 접는 게 낫지 않겠느냐.
으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그게 김인규를 퇴진시킬 때까지
네.
또는 김인규 사장이 식물 사장이 될 때까지
네.
사실상 저희가 KBS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혁신하는 것이 시청자한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을 때까지
네.
그럴 때까지 투쟁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데일리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트위터 아이디 오마이털탈로 좋은 의견 보내주세요. 이털남 아저씨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KBS의 최경영 기자와 함께 김인규 사장 체제에서의 KBS의 실상이 어떤지를 털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그 KBS에서의 어떤 그 왜곡된 보도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그 왜곡시킨 주범인 간부들과 김인규 사장의 행태가 어땠는지를 짚었는데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최경영 기자께서 그 이제 트위터에 올린 글을 제가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KBS 좀 바뀌겠지. 그저 지금은 조용히 지내는 게 상책이야라고 여기는 후배 기자들이 적잖은가 보다. 그래, 정권은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KBS의 승리, 저널리즘의 회복으로 이어지진 못한다. 왜? 그렇게 영악해져버린 그대들의 가슴 때문에. 이런 내용의 글을 최경영 기자께서 본인의 트위터에 올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바로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네.
보도국 간부가 아무리 설치고 또 사장의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기자들이 그리고 PD들이 언론인의 정신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저항을 한다면 완벽하게는 하지를 못한다도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굴절됐다라는 이야기는 평기자, 평PD들의 어떤 저항정신이 그만큼 퇴색됐기 때문 아니냐라는 질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적이 맞고 저희는 부끄러울 따름이고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저항을 했지만 기자라기보다는 회사원처럼 행동한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에 마치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는 것처럼
네.
우리가 투쟁을 해서 아니면 뉴스나 보도를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어서
예.
국민들한테 아 우리가 바뀌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게
네.
생색내기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 스스로가 뉴스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직업에 대한 저널리즘에 대한 생각을 다잡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기자가 기사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네.
기사로 말을 못하는 경우를 저희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자가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된다라고
그렇죠.
했죠.
예.
맹자는 그거를 받아서 그러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네.
어떡할 거냐.
예.
그래서 역성혁명의 근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결국 물음표, 권력에 대한 물음표를 제대로 던지는 것.
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그 자유를 스스로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게 굉장히 미진했다.
네.
거기에 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네.
그게 마치 썩은 고기 덩어리인 양 다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쉽게 안주하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럼 또 뺏긴다.
그렇죠.
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스템적으로 고착시켜야 되고 문화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행동들을 지금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네. 것 같은데 KBS 역사를 보면 땡전 뉴스에 어떤 아주 그러니까 정말 어두운 역사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KBS의 불공정성에 사회적인 논란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윤규 사장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 전임인 이병순 사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은 계기일 뿐이죠. 본질적인 문제는 사내의 지금 그 최경영 기자께서 말씀하신 하나는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 문화겠죠. 거기서 사장이 그리고 간부들이 그래서 찍어 누르려 하더라도 그것을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화와 힘을 얼마나 갖춰낼 수 있고 시스템을 갖춰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환경이 휘둘리지 않는 방송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죠. 시스템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권과 편집권의 분리입니다.
네.
지난번에 도청 의혹이 있었죠.
네.
저는 도청 의혹을 미국에서 들었는데 그때 사실 CBS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하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제가 그때 저는 조금 더 KBS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지금 잘리면 안 되겠습니다. 좀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 예. 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요. 그때 예.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네.
도청 의혹은 사실 구조적인 거예요.
구조적인 결과다? 예.
왜냐. 대외협력 팀장이
네.
정치부장 출신이 되는 거죠.
예.
정치부 기자들이 대외 협력 팀원으로 가서 국회에 로비를 하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에서 쌓은 연줄을 활용하는 것을 그렇죠. 대외 협력의 연줄로 사용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KBS나 MBC나 사실 다 있습니다.
예.
사실은 심지어는 신문사들까지 다 있거든요.
네.
그건 경영과 편집이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된 거죠. 우리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가 있고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그런데
네.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에 관해서 아주 후려치는 매도 리포트를 낼 테니까
네.
당신은 풋옵션을 걸어놔라고 서로 간에 모의를 해서
예.
그래서 리포트를 내고 그래서 돈을 챙긴다면 KBS 9시 뉴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충분히 리포트 감이 됩니다.
예.
부도덕하기 때문에.
예.
불법이기 때문에
예.
현행법으로는. KBS는 심지어는 금융회사도 가지고 있는 편집권과 경영권의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장과 이사회
예.
그리고 경영 조직은
예.
철저하게 대외 협력까지 포함해서 경영만 하시라. 돈만 버시라.
예.
그리고 KBS의 수익 구조에 관해서 생각하시라.
예.
그겁니다. 그리고 편집은 관여하지 마라. 편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되는 정치적 독립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모든 국단위의 국장들은 저는 평기자 평PD들이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선제가 도입돼야 된다.
네, 직선제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2년 정도 기회를 주고 1년 후에 신임 투표를 묻는 방안을 해야 됩니다.
국장 직선제의 예. 중간 평가제가 예. 결합이 된.
예. 예.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는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을 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사회 협약 프로토콜 같은 게 마련돼야 됩니다.
아, 예, 예.
예. 이게 알겠습니다. KBS가 어떤 기관인지,
예.
이게 정말 공익적인 기관이고 공영적인 기관이라면
네.
KBS 같은 조직에는 최소한 이런 제도는 금융회사에도 있는 제도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은 그렇다 치고 조직 문화, 이거는 정말 어떤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강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건강하게 일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뭐 어떻게 불리든 간에 한국의 보수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한국의 진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작 중도 우파 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외국인은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이데올로기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정파적인 의견이 있고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정할 예. 수밖에 없어요.
예.
문제는 뭐냐. 절차적으로 제대로 다른 사람이 설사 이 아이템을 한다고 해도 할 만했는가. 그리고 이 아이템을 준비하는 취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해도 같은 길을 갈 것인가.
네.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양심에 끌끼지 않는다면
네.
팩트에 기반한 뉴스는 모든 뉴스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스스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장벽들 있죠.
네.
빨갱이 의식 같은 거 있죠. 어떤 거는 빨갱이 같아. 어떤 거는 뭐 너무 진보 같아. 어떤 거는 아주 수구 꼴통 같아. 그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합리성이 먼저 지배를 해야겠죠.
그렇죠.
예, 문화 내. 예.
그렇죠.
이데올로기에 앞서서 이성과 상식이 먼저 지배를 하는 문화. 그러면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
점진적으로 가는 거겠죠.
예.
점진적으로 가는.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방송사에는 직종 간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자와 PD 간에 또 PD와 기술직 간에 또 업무직 간에 직종 간 갈등이 있는데 언론계의 일반적 평가는 특히나 KBS는 직종 간 갈등이 심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 직종 간 갈등이 그 간부나 사장이 찍어누리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사원들의 어떤 단결된 힘을 저해하는 분열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극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KBS의 기존 노조가
네, 예.
와 KBS의 현재 제가 소속돼 있는 새 노조는 기자와 PD의 중심이고
PD 중심이죠. 예.
기존 노조는 기술직과 기술직 중심으로
그렇죠.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기술직이 KBS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나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술직 분들은 사실 이분들이 방송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방송의 어떤 스텝이라고 할 수 있고 송출을 맡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방송 내용에 관해서 본인들은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양심의 자유와 관련되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예. 사람들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은 노동자로서
예.
임금과 경제 복지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KBS가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MBC에 비해서 MBC는 상대적으로 기자 PD가 좀 숫자가 많고요.
네.
KBS에 비해서
그런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또 이게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네.
함께 나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예. 같은 노동자로서 또 나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큰 네. 정치적인 첨예한 사안이 대립이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죠.
네.
질문 두 가지만 드리고 이제는 더 이상 괴롭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아까 이제 그 이 시스템 문제를 얘기하면서 최경영 기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KBS 도청 사건입니다. 구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청 사건이 KBS가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새 노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예.
이 도청 사건에 KBS가 연루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7%에 달합니다.
예.
그러면 KBS 새 노조에 속해 있는 기자와 PD 거의 대부분은 이건 KBS가 연결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뭡니까?
정황이죠.
정황입니까?
예, 정황이죠. 그때 기자가 있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해당 기자는 동료고 굉장히 어린 기자고
네.
그 기자한테 다그쳐서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장이 변명하듯이 나는 지시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했다라는 뉘앙스거든요. 사실 그게.
네.
그래서 근데 그게 팩트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경찰도 덮어버린 거고요.
예.
이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어떤 상황이라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반드시 규명하고 예. 넘어가야 되는 사건이니까
예.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네.
지금 당장은 현행법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의혹이 가시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네.
그걸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많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고
예.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된다.
예.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BS 그러니까 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현안은 수신료 문제입니다.
예.
KBS가 지금 수신료를 올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단언을 하시네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 행태, 한국 최고의 탐사보도 기자라고 하는 김용진 기자를 탐사보도 팀장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모셨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부산으로, 울산으로. 그분 지금 울산 심의실에 가 계시죠.
예.
많은 탐사보도 기자들이 자리에서 쫓겨났고, 미디어 포커스가 거의 해체되다시피 해서, 프로그램들이 연성화되고,
예.
시사기획삼도 연성화되고, 보도도 중심을 잃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경영을 잘했느냐 그러면 경영도 썩 좋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는 행태가 지금 그 수신료 관련해서 어제 KBS가 기자회견을 하고 9시에 보도까지 했어요. 이게 도청하고 비슷한 건데요.
네.
정말 부도덕한 겁니다. 설문조사 내용도 30년 전에도 얼마였고
지금도
예? 얼마인데 이거 1,000원 올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게 심의 중입니다.
네.
이런 게 질문 항목에 들어가요. 1,000원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고 사기예요.
네.
사기. 그런 걸 여론조사라고 하고 그거를 다시 9시 뉴스에 재생산해서 보도를 하고 그건 언론인으로서
네.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절대 수신료 인상, 김용규식의 수신료 인상은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예, 예.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50분 동안 KBS의 최경영 기자와 함께 김용규 사장 체제에서의 KBS의 실상을 털어봤는데요. 뭐 최경영 기자께서 아주 솔직하게 KBS의 현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KBS의 상태가 어떤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와 PD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KBS 새 노조가 지금 어려운 싸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도 MBC 노조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애정어린 시선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최경영 기자와의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에 이어서 오늘 KBS 실상을 털었는데요. 가슴이 참 무겁습니다. 공정성 이전에 기본이죠. 이 언론으로서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실상, 기가 찰 정도입니다. 언론이 언론다우려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가 받쳐줘야겠죠. 그래야 언론인들의 땀과 고민이 방송에 녹아들어갈 테니까요. 현실은 답답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봅니다. 깨어있는 언론인들의 절절한 육성, 바로 여러분이 직접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자, 날이 매우 춥습니다. 옷 단단히 여미시기 바라고요.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이는 배달의 기수 형제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털남 김종배였습니다.